오늘은 세 번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둘러보면 결혼하는 커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는 커플은 많이 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간절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 부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은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이를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간구했겠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으로 됐는데 두 배의 응답을 받은 거죠. 창세기 25장 21절 오늘 읽어봤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결혼 후 최고의 축복은 어쩌면 자녀의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자녀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나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그 가정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고 합니다. 그건 태아 때도 똑같나 봅니다. 그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요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파이팅을 한 거죠. 둘 중에서 누가 이겨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자온대. 여기서 서로 싸우다라는 동사는 어떤 때 쓰이냐면요, 압박하다 혹은 눌러서 부수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언제 사용됐었냐면요, 두개구를 부수다 할 때 사용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부수다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거 볼 수 있죠. 이 동사만 보더라도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은 만만치 않는 자녀였나 봅니다. 이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리브가는 정말 힘들었죠. 아까 본문을 읽었다시피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10개월을 보냈죠. 이렇게 10개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도 그들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태어나고 나서 그 출생의 모습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서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예요, 신생아. 지금 막 태어났습니다. 보통 머리가 먼저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전신이 붉은색인 거예요, 신생아인데. 그 표현을 하기를 털옷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본 부모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고드네남이라는 사람은 이 에서의 이름에 조금 주목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서 붉은 의로라고 번역했었던 단어가 에드몬이라는 단어예요. 에돔, 에드몬이 붉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세아르예요. 그래서 에드몬이와 세아르 앞에 있는 자음을 합쳐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붉은 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신생아인데 붉은 털이래요. 저 혼자 웃겼나요?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그 주장의 다음 구절이 더 웃겨요. 에서는 그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야곱은 그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행동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행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는 붉은 털과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그 작은 손으로 붙잡고 꽉 잡고 태어난 장면을 본 거예요. 발꿈치가 그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단어 써요. 아케브.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케브, 야콥.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끝까지 형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온 그 야곱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모습도 다르고 또한 그들의 행동도 달랐지만 가장 다른 것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둘의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그 첫째 에서는 매우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산이나 들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냥한 것을 누가 좋아했냐면 에서의 아빠가 이삭도 매우 그 음식을 좋아했던 거 볼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내로 자랐냐면요. 매우 조용한 사내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산이나 들로 가기보다는 집에서 어머니랑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런 걸 매우 좋아했었던 사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배에서 한 시에 나온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에 이러한 둘의 모습을 잘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청년까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격도 달랐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에서는 신체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태어났다면 몸짱으로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요, 산을 좋아하고요, 식들하고 즐길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신체보다는 두뇌가 발달한 청년이었죠.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형이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까지도 그의 머리로서 자기가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서는 뒤늦게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죠? 힘을 갖고 있죠. 그 힘을 갖고 미워지는 그 야곱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너무 미워. 미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27장 4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 참 나쁜 사내입니다. 나쁜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착한 청년이었을까요? 아니죠. 야곱도 사람 숙이는 거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두뇌를 이용해서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배워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모면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외사촌 라반, 외삼촌이 있는 라반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뭐 워낙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이 누굴 만나냐면요, 속임수의 대대가인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건 잘했지만 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라반에게 계속 속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주고 또 다시 일하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야곱처럼 세상을 만만하게 봤을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막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정도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 기다려라 서울아, 내가 간다 하면서 자신 있게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서울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당시는 IMF 사태가 터지고 난 후였기 때문에 결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저는 야곱처럼 과신하면서, 제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왔었던 20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은 너무 혹독한 곳이었죠. 지금은 정신 차려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살아간다고 보기보다는 버텨낸다고 고백하는 청년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현재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청년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현실이 청년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이 세상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주 느끼게 되는 한 주 한 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특히 서울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그들이 존경스럽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도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위기 때마다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냅니다. 버텨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위기 때, 예전에는 위기를 딱 만나게 되면 그의 머리, 그의 두뇌에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 그 싸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신앙,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정기에 드러난 후에 그는 고향을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야곱은 위기 때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막혀있었던 형과의 회복을 하기 원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약복강에 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싸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내로 그의 삶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쌍둥이 형 에서였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것이 그는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씨름이 마지막 세 번째 싸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때 약복강에서 야곱은 씨름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탈골된 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긴 싸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탈골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모습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리고 밤새도록 나와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이 핵심인 거죠. 시간 관계상 이 씨름을 다 주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싸워온 대상의 변화인 거죠. 첫 번째 태아에서 그는 누구와 싸웠나요?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 혹은 친척, 회사,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곳이 아니구나, 대상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회복, 나와 씨름해준 그분, 하나님과의 씨름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한 후에, 처절하게 그 매달린 후 야곱이 받게 된 이름이 딱 네 글자가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백성인가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일터와 세상에서 처절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싸울 대상은, 아니 씨름해야 될 대상은, 아니 처절하게 매달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